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에 살릴 선교사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했든지 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길,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 안에서 열어가십니다. 그 사실들은 오늘 메시지 듣는 가운데 확인하고 그 부분만 붙잡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먼저 진단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는 사실은 한계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은 그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땅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어떤 경우도 한계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신앙생활에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죠 항상 기뻐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감사가 범사에 되어졌다는 말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날마다 날마다 허락하셨다라는 한계 없는 신앙생활을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0절 31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갔던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가 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현장의 문제를 바라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이 땅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요,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안다는 말이죠. 현장의 문제 100%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못 듣고 있고요,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있고요,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실제로 현장에 문제들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약속하신 복음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있게 하시고, 14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그 축복된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전도도 하며, 그리고 이 땅의 영적인 문제로 모든 인생들이 실패하는 것을 알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근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완벽한 복음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은 이 완벽한 복음을 준비해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사실 완전한 이 축복된 역사들을 준비해놓고 부르신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생애가 많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느냐? 여러분, 75년 동안에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된 역사들을 준비해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늦게서야 깨닫게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또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에 나오는 중요한 이 본문은 우리가 설교를 가장 많이 귀한 교회들 속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보아오는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한 축복 가운데 부르셨지만은 실패들을 계속 거듭함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이 어떤 것이었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계속적인 실패를 한 부분들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에서 부르셨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완전히 우상 동네입니다. 심지어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우상을 판매하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 우상을 판매하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상 동네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이 언약이 아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인의 살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벨이 가진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계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셋이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역사들을 이어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환탄할 정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 시대에 홍수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노아 홍수 시대, 네피림 시대, 완전히 우상 숭배가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의 역사를 이어갈 노아를 은혜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이후에 또 바벨탑 시대가 왔는데 그 바벨탑 시대에 결국 사람들이 탑을 쌓고 거기에 쌓은 탑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할 그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다 살게 되었는데 그 방주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언약을 바르게 가르쳐서 전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 속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언약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동네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창세기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동시대 인물 가운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인 욥, 예배도 잘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믿음 있는 이 욥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혈통을 이어갈 믿음의 조상으로 왜 갈대아우르 우상 동네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의 조건이 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어떤 면에서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욥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받아야 되고 재앙당해야 되는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주셔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도 그러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었잖아요. 하는 일이라고는 죄짓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는데 은혜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데 그의 결정대로, 그 뜻의 결정대로 행하신 이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그냥 아브라함을, 우상 동네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무조건 축복부터 선언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부터 선언하셨어요.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후에라도 조건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라도 조건 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조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사실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역사 속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숨기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느냐?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 사단이 그 영을 장악하고 있고 인간 세상 속에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다 비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의 그 현장에서 건짐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여기에 떠나라는 말은 너의 삶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처를 바꾸라 이 말도 됩니다만은 여기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여러분 신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재앙받는 우상 숭배 현장에, 그 현장에 있지 말고 창세기 3장에 저주가 고스란히 임하는 그 우상 숭배 그 현장에 있지 말고 신분을 바꾸라. 그 현장에서 해방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고 내 욕심을 버리고 동기를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동기를 버리는 것은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종교생활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동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게 악한 사단에 공격된 역사들을 그것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결국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강한 귀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제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친구를 교회 앞으로 인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 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어느 날 연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되셨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택시 운전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연찮게 전화 연락이 돼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나 택시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와 상관없이 막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 보면서 아 너무 힘들다 내가 내 자신을 비워야 되겠구나 이건 내 탓이 아닌가 내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내 탓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든지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은 없어졌지만은 기도의 비밀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 더 큰 문제들이 빠져드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 마음을 비우라 좋은 말이죠. 욕심을 버리라 동기를 버리라 낮아지자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양 교회 속에 들어가지고요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리니까 전도도 못하고 전도도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더 욕심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더 마음을 비우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동기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이 사는 삶을 보면서 전도도 못해요. 전도도 안 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선포하는 복음은요 조직화된 흑암의 역사들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냥 잘 살고 바르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하면 할수록 더 악한 사단이 분명히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소를 바꾸라는 그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신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에 빠져나오고 신분을 바꾸라 그게 아닙니다. 신분을 바꾸게 될 때 거기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어요. 그게 2절 3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후손에 대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망하는 그 현장에 빠져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복을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다른 복을 준비하시고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남을 수 있는 그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눈이 열려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으니까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된 역사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으로 뭔가 뺏겨버리는 것으로 마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내가 날고자 하는 날개 쭉지를 하나님께 잘라놓는 것처럼 내가 뛰어가고자 하는데 나의 발목을 묶고 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예배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교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 나가는 그 부분들이 내 발목을 붙잡아 놓는 것 같아요. 친구들 보면은 마음껏 노는데 죄책감 전혀 느끼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제가 마음껏 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심으로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나의 날고자는 날개 쭉지를 잘라놓는 것 같은,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 같은, 내가 뭔가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은,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에 대해서 복음은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도 있는데 그 사실을 못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했으니까 모든 것 버려두고 가는 것이 내가 진짜 버려두고 가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느 정도냐? 나를 축복하시가지고 나로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을 복받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정말로 생명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통해서 세상을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아내고 누려야 합니다. 내가 사는 만큼, 내가 응답받는 만큼 나의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현장도 살고 교회도 살게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따지잖아요. 환경들 따지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우리의 조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나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과 환경들 상황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들 보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셔도 나로 말미암아 복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조건 이야기하잖아요. 그 조건은 우리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축복된 조건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냥 부르지 않았다는 것, 우상 동네에서 건져내실 때 이미 완벽한 완전한 축복을 예배해 놓고 부르셨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의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한치 앞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5분 후의 길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정확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매 사건사건마다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 이것만큼 복된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걸음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 성령으로.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형이 죽게 되고요 떠나나왔어요. 떠나나와가지고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지죠. 이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체하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러셨어요. 그리고 이 상황들을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있을 때, 먼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 갈대아 우르죠. 여기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스데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 다시 말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 사건과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 빠져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빠져나와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5절에 보면 1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생겼느냐? 기근이 생겨났어요.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결국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 약속 붙잡고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가나안 땅에 내 때문에 받는 복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문제를 회피해버렸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체험하고 확인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 앞에 서서 우리는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회피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를 그것을 체험하도록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기근이란 부분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 사실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언제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메고 요단 강가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을 체험했어요. 우리에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문제를 답으로 주신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근을 당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축복받는 것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증거로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을 기회로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한계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릴 그 한계를 꿰뚫고 한 시대를 살릴 능력으로 주시는 그 축복된 응답을 예비해 놓고 주시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실 때 완벽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환경들 앞에 약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고 실패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 약속 확인하고 약속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를 계속하게 되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모든 부분들 보면은 창세기 11장 28절에 아브라함의 형이 죽게 되고요, 3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나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나오느냐?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13장에 보면은 그 롯 때문에 또 아브라함 가정에 싸움이 막 일어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축복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들, 롯 재산도 축복하셔가지고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가정에 싸움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게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중장에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했는데 롯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보기에는 좋은 거죠. 아니, 아버지가 없는 아들을 챙긴다라는 거는 명분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조카 롯을 챙긴다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롯을 떼어보내죠. 그래서 본격적인 축복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고 불렀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래서 롯을 챙기는 사건.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11장 30절에 사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했어. 그런데 나중에 롯을 떠나보내고 본격적으로 자식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내가 자식이 없는데 이 조카만이라도 내가 자식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중심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떼어보내고 본격적인 축복을 하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불신앙 가운데 빠졌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가졌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을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순간순간 불신앙에 빠져요.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에.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했죠. 거기서 언제 나왔느냐? 피언약 복음 붙잡았을 때에. 왜 피냐? 구약성경에는 계속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피냐? 인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주신 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인간의 근본 세 가지가 뭡니까?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 문제는 피 언약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계속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의 문제 속에서 지옥 배경 가운데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오도록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단의 역사들,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도 사단은 죽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와서 강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 강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악한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불신앙을 심고 시험거리를 만들고요, 불평하도록 만들고요.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를 악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피언약, 구약의 피언약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구약에는 피언약 붙잡게 될 때 모든 것이 해방되고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현장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정말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모든 재앙 속에서 치욕 배경 속에서 사단의 운명 속에 빠져나오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복음 가운데 부름받았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순간순간 불신앙하고 순간순간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 가야 깨닫게 되죠.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그때 완전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요 그 복음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예비하고 주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아브라함 계속적인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얼떨결에 부른 게 아니잖아요. 실수해서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축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준비해놓고 부르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실수를 하겠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와 불신과 우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을 살리도록 하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생명과 함께 확산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복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예수 믿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족과 후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핍박과 어려움들 전부 다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민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세계의 복음화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도록 부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있는 장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씨 메시아가 오도록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언약의 역사들이 후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뿌리만 내밀면 됩니다. 기억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모델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된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엉망가지 제약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시대의 축복의 모델로 우리를 세우셔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은약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복음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확인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뿌리 내리는 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